오늘 요절은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이 요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또 여러 우리 설교에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유난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의미와 깊이를 좀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보를 딱 보게 되면 이 주보가 오늘이 652호인데 지난 우리 주일 설교 중에서 딱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포함된 본문으로 설교한 건 딱 한 번 있었어요. 4년 전에 2016년 2월 14일입니다. 보니까 2016년 2월 14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온전히 설명하고자 한다면 10번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제가 10절부터 정했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의 권능입니다. The power of sacrifice. The power of 희생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따르는 이 성도들,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2장 10절 12절은 요한계시록 그 22장 중에 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12장 가운데. 또 우리 요한계시록 9절을 보게 되면 12장의 내용은 인터미션 이렇게 그 장면이 중간에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입니다. 또 오늘 이 요절은 12장 중에서 12장이 전체 17절로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택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은 성경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는 The Scriptur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의 근원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에 전개되는 과정, 그러니까 The Bible Journey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을 이렇게 파노라마라고 했는데 이 파노라마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숨가쁘게 이 경이와 감동으로 진행되어 나아갑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의 그 본문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는 성경의 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와가지고 요한일서에 있는 그 은혜의 절정, 은혜의 클라이맥스, 은혜의 절정이 또 우리의 놀라운 감격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Our fellowship. 그래서 지난주에는 Our fellowship,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 그래서 지난주에 요절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고려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허물과 죄의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조물인 사람이, 성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찌 사귐을 나눌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줬는데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비유로, 이게 좀 정확한 건 아닌데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들자면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아주 절대 주권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산골짜기에 일자 무식의 촌뜨기가 같이 둘이 같이 마음을 터놓고 서로 사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왕과 그 나라의 시골 촌뜨기가 일자 무식 촌뜨기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고귀한 신분 태생입니다. 아주 고귀한 신분 태생에다가 신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게다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주 빼어나게 아름답고 이 재능도 뛰어난 아가씨에게 소도둑 알죠? 소도둑처럼 생긴 어디 신분도 알지 못한 어떤 뜨내기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자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비유가 적절치 않죠.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썩어져가는 쓰레기 더미에서 꿈틀거리는 구데기가 하늘을 힘차게 나르고 있는 아름다운 독수리에게 야 우리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어보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뭐 등등 말하면 어떻게 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여전히 허물과 죄의 연약함에 있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또 그의 성도들과 서로 사귐을 실제적으로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요한일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죠. 우리의 사귐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더욱 간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은혜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사귐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여정, The Bible Journey 마에서 이 첫사람, 우리 첫사람이 참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 가죽옷으로, 동물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떤 동물을 죽였겠어요? 하면 제가 지난 성경 본문이 양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일 것이다. 성경에는 써 있지 않았으면 어떤 동물인지.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예배를 받는다고 아니라 예배를 받기 전에 예배 드린 자를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죄악과 악한 생각이 넘쳐나는 옛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그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전반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태워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또 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발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를 제가 순수 읽어드리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인데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시는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피 곧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대신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속죄지사를 가리키는 건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하자니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누리며 사는 것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언약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은혜의 성경의 그 더 말씀의 여정, 또 바이블 전이에서 그 은혜의 절정으로 삼일체의 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고 또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피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성령의 권능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는 것은 바로 성경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 또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원수 대적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10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은 했는데 도대체 이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은 누가 부릅니까? 누가 우리 형제들이라고 그 성도들을 부릅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성에 보면 I heard a loud voice in heaven sa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음성이 하나예요. 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 반복해서 불렀어요. 우리의 형제들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자기들, 그들 해서 우리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 형제들과 불렀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크게 진동하고 울리는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부른 주체가 누구입니까? 물론 이제 그 누구인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바로 그 앞에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 들입니다. 이때 복수입니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음성들이 나타난 거죠. 거기서 이 그 11장을 이렇게 문맥을 앞뒤를 쫙 보게 되면 그 큰 음성의 주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하늘의 큰 음성이 이게 단수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러니까 The Salvation of Our God입니다. Our God.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His Christ,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는 점에서 그 음성의 주체도 하늘의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 우리가 논란이 생긴 게 뭐냐면 이 음성이 모든 천사들은 가만히 있고 천사 하나만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그건 도대체 이 단수, 이 복수 단수가 약간 좀 까리한데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음성이 단수인 것은 거룩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 직접 대언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성도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니엘도 전했고 마리아도 전했고 요셉에도 전했고 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고 또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에게 형제라고 또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늘에는 큰 음성,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말, 그 부르는 주체가 뭐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든지 또 우리 주님이든지 아무래도 우리 형제들 부르는 건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 주에서 9절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사도 요한이 그 자기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보면서 이제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8절에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죠.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우리 형제들 이렇게 불렀던 그 음성의 주체가 하늘의 천군 천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승리로서 곧 대적 사탄의 몰락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9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몰락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킹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고 마가복음의 그 뒷부분에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끝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더 읽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도 있어요 누군가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참소하던 자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원수의 참소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참소는 뭐냐면 accusation, accusing 하는 겁니다. 이게 accusing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형벌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condemnation, 정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합니다. 아, 네가 목사인데 좀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네 꼴이. 그러면서 확 이 마음에 정죄감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물론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지만은 뭐냐면 참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정죄는 그 상대방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원수의 참소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여기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 써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무력화하여 드러낸다는 것이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꼭 그 성경 전체에서 신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큐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이 정죄는 뭐냐면 그 대상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 형제는 바로 뭐냐면 같은 부모의 피를 받아가지고 혈연관계가 있는 그 관계 명칭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형제, 우리 형제들, 형제는 도대체 어떤 걸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혈연관계입니다. 저도 신앙이 좀 옛날에,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성격이 그냥 예민해가지고 사람들이 약점을 보게 되면 그게 약점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약점과 그 흠을 갖고 계속 그 말하는 거는요, 그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피 받아서 같은 한 혈연된 혈연 관계인데 무슨 술 쓰더라도 이게 주님께 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인데 사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원수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반응이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y the Lord.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예, 저 보래요, 예, 저 녀석 보래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말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원수가 우리를, 너 과거에 너 지난 여름에 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과거에 이거 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된 저주, 이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죽음과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의 그 연약함과 그 다음에 질병이죠. 또 이게 부족하고 맨날 모자라는 가난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하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지 않겠는데 11절은 요절이고 또 12절도 우리 아까 읽었죠.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상응하는 하늘의 교회가 있음을 많은 암시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4장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수말기 때 한번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 24장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분분한데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온 우주를 대표하는 이 권능의 대표입니다. 이 권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장로는 온 우주의 권능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땅에 있는 교회와 상응되는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으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으세요? 어디? 지금 어디 앉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서부장로교회 예배실에 지금 앉아서 앉아있잖아요. 지금 서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시민권 어디 있어요? 그럼 시민권 저는요? 시민권이 이제 이민 와서 귀화해서 여기입니다. 캐나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그거야 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여권과가 있는 거죠. 그죠? 하늘의 여권과 있죠. 그죠? 이 캐나다는 여권을 총괄하는 데가 저 노바스코시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하늘에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권을 어디서 총괄해요? 그건 각자 개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인 반면에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 대상이 뭐냐면 이 세상, 정확히 하면 이 시대입니다. This age. 아, 이 시대의 신인 대적 마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통하여 미혹의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죄성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하더라도 오히려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요절에 나와있듯이 어린 양의 피와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 the word of their testimony. 그러니까 그 testimony 뭐냐면 그 피를 증언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언하는 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싸움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백전백승입니다.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 보통 우리가 뭐냐면 struggle 또는 wrestling 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파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게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게임이 끝난 전쟁의 결과로서의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7절에 읽지 않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은 바로 우리 헬라어로 폴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큰 war 전쟁입니다. 이미 그러나 그 전쟁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패가 났습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서 이제 하늘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 다만 땅에 승패가 난 전쟁의 잔재, 그 패잔병 있죠. 패잔병.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패잔병들이 그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 따라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그 전쟁의 결과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제외된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요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우리의 그 공이란 거, 그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나왔는데 일곱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일곱 교회의 마지막에 항상 주신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나오는데 이걸 다 일곱 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으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세계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분이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원래 이 영어로는 테스토머니지만 우리가 그 히브리 말 아니 헬라어로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데 거기다 마르타돔 순교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서 그 원수 마귀가 그 하늘에서 전쟁이 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전쟁에 쫓겨난 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쫓겨난 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증언하는데 우리 이겼다, 우리 진 게 아니다, 우리 이겼다, 원수한테 너 까불지 마라, 우리 이겼다 라고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귀가 너 이놈 새끼 너 가만 안 놔두고, 그래서 우리 이겼다 라고 증언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상 삶에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최우선권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자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들을 위하여 한 것, 또 그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거함으로 원수 사탄을 이긴다. 우리 또 영어가 편한 우리 아가들 위해서 영어를 읽겠습니다. We overcome Satan when we testify personally to what the word of God says, the blood of Christ Jesus does for 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것, 행한 것, 또 우리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없이, 2차 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그 6.25, 한국의 6.25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의 전쟁이 있고 있지만 이게 세계 대전처럼 큰 전쟁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비추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한 무기를 비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그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이기는 게 목표입니까? 전쟁이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여러분들 대개 이제 전쟁에는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제 징집되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나와라 해가지고 전부 다 징집했을 때 그 나라가 야 나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개런티한다 그렇게 합니까? 군사로 징집할 때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그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눈에 많은 것은 우리 삶의 프라이드 넘버원은 살아남는 것이 프라이드 넘버원이 아니라 이기는 게 넘버원입니다. 물론 쓸데없이 전쟁에 가가지고 괜히 죽을 필요는 없어요. 살아나야죠. 물론 그래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희생인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불굴에 싸우는 정신 Undaunted Fighting Spirit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룬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증언하는 증언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아까 제가 말씀의 성경 말씀의 여정에 더 바이블 전이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 말씀의 그 앞부분에 일찍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개인이 각각 알아서 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본분입니다. 너희 가족도로 각자 개인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자기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지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그 뭐 삶의 여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도전과 어려움과 그 갈등 어려움과 이것에 그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이제 믿음의 성도인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대적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여러분 flee라는 단어 아세요? FLE 영어 단어 flee. flee하고 escape은 다릅니다. escape은 그냥 피하는 거고 flee는 뭐냐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자신의 죄성,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그 the sinful nature,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죄성을 물리치고 구원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1장 바로 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따로 생각하는데 이게 동격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해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과 이거 같은 겁니다. 얻기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로마서 아까 8장 1절 제가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사귐, 우리의 사귐을 실제로 누린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있고가 이게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강조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계속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회개와 사귐을 할 때마다 매번 매주마다 인용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 그들은 참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한 하나의 소중한 보물. 그래서 제가 서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죠. 저번에도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입니다. 서글라입니다. 서글라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이 안 돼요. 그들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육체에 있죠, 그죠? 육체 없는 사람은 지금 다 죽은 거죠, 다. 여러분들 육체에 있죠? 육체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마귀, 사탄의 싸움에서 이겨내는데, 거기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피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권능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 같은 거 연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우리 형제들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으세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났는데 우리 형제들 그랬습니다. Our brothers.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삐지죠. 자매로가 안 하고 형제로 있나? 여기는 이게 정 총칭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여러분들 좀 이게 사이드가 만드는데, 예, 하늘에 구속받은 성도는요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이거 다 성경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져 있지만 나중에 구속받은 성도는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형제들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성경의 말씀 많은데 넘어가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큰 소리 외치기를 우리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 그 희생의 권능으로 우리 나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뭐죠?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피해를 여러분 입술로 증언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의 사귐이 가능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구멍가게에서 내가 빵 하나 사먹더라도 그 모든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증언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